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주보를 다 모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모으면 다 헐어서 낡을까 봐 그 프로텍션 하는 그 비닐백에다가 다 넣어서 했어요. 근데 2022년도 주보 한 세트가 다 없어졌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2년도 걸 모아서 한 세트를 만들어 놓고 잘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 서재를 좀 움직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갔지? 뭐 그러고 찾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찾았어요. 그럴 땐 박수 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어떤 느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버리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얇은 게 아니고 바인더인데 버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았으니까 어디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서재를 조금 더 다시 옮겨야 될 일이 있어서 옮기다가 찾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몇 시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잔잔한 감동이 하나 몰려왔어요. 버리지 않았으면 언젠가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마치 어떨 때는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리셨습니다. 저하고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을 불러주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주보였다면 제가 주보였다면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 불렀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2절에 들어가면서 반전이 툭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런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단어가 생겼어요. 청개구리. 청개구리는 그 청개구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집 자식들 말고 밖에 있는 딴 집 애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썼어요. 그럼 이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아니 힘들면 불러야죠. 하나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안 불렀어. 내 이름 안 불렀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어요.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되는 죄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왜 나의 이름 안 불러? 이 말은 나를 불러야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바탕에 깔려져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 그런 상황이면 나를 불러야지 왜 옆집 가고 있는 거야? 왜 옆집 우상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그래서 울어요. 막 울면서 엄마 그러고 우는데 아 그럼 우리 집으로 와야지. 왜 앞집 아줌마한테 가느냐고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힘든 형국에 있으면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인데 왜 나한테 안 오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한테 찾아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는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제가 1부 시간에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2부도 신신당부할게요. 우리 교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야 딱 들어맞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아기를 낳았다고 가정합시다. 친정엄마 가요 안 가요? 가죠. 어떤 분은 이제 고급 영어, 고급 한글 단어를 해서 쓸까 말까 하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엄마 한 3주만 있다가 가 그러는데 그 엄마는 뭐 어떻게 해요?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막 그렇게 있다가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아들이 장사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들 수 있으면 이 동네 와서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고 그리로 이사를 갔어요. 다 애를 다 키워줬어. 한 2, 3년 지나고 애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제 혼자서 일을 할 때가 되니까 그 자식 눈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 돼요?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괴롭게 여겼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불편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 돼요?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지. 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은 거예요. 불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신에게 찾아가서 그냥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해주면 말고 해주면 땡큐고 그런 식으로 기도는 할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실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니까 때로는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귀찮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좀 덜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근데 그 불법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해야 일확천금을 얻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눈동자를 크게 뜨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좀 못 본 척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저 창고에 들어가 계시거나 뒷방에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렇게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갖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어느 부부가 나이가 드신 어느 부부신데 노인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둘이서 방 한 칸 갖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부는 또 하나밖에 안 주네. 그래서 방 두 개를 갖고 싶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혼하시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 두 칸 얻고 싶어서 이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아파트에 이쪽 방 저쪽 몇 호실에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극단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는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배조차도 그랬어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23절 보세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았다.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내 제물로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않았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22절에서 24절까지요. not, not,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7번 나와요. 무려 7번이나 나와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것 이것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수고를 주지 않았다. 계속 안았다 안았다 안았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25절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절정을 찍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지도 않았다. 어려운 일을 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반복을 하시더니 25절에 궁극적으로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드리는 것, 이 예배거든요. 참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왔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헌금도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큰 액수를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액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한테 준다고 헌금, 그러니까 예물 가지고 오고 재물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았어. 그냥 마치 이거 가지고 가세요. 마치 구걸하듯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헌금으로 예배를 들면 아차 헌금해야지. 아예 오늘 그래도 밥값은 해고 가야지.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그 전날 혹은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헌금을 먼저 준비하는 마음. 아니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이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청개구리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예,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짐을 짊어져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24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향품이 뭔 줄 아십니까? 비싼 향수요? 아니에요. 이 향품은 이때 당시에 이 향품은 어떤 향품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들판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가 참 글을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월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해요. 라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향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단어가 뭐냐면 카네라고 하는 단어고요. 사다, 바잉하다라는 말은 카니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초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 향품 사지도 않았어. 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아차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데 재물 갖고 가야 되잖아요. 헌금 갖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근데 준비도 안 했네. 그냥 마침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신발장에 코러 하나 떨어져 있는 거에서 그거 하나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형식만 갖추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4절에 반전이 생겼네요. 이 부분은 그냥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번역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기는 정말 이 단어 넣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절 앞에 자막 있잖아요.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중간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어요? But 있죠. 한글 성경이 없어요. 아니 한글 성경에 예를 들어서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뭐예요? 그러나 너의 죄짐으로 너는 나를 수고롭게 했다.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준비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져주게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의 죄악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갖다 맡긴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개구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말씀에 그냥 감동을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답니다. 25절 말씀에 뭐라고 끝에 돼 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택한 백성, 이방인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짐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지른 죄는 처벌받아도 마땅한 죄잖아요. 우상을 섬겼는데요. 하나님을 모욕했는데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모습으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를 씻겨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다. Paid in full. 다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씻으심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자신의 기쁘신 뜻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씻기시는데 할 수 없이 그냥 하시.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지요? 개가 응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치워야죠. 누가 치워요? 여러분이 치워야죠. 손대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삽으로 해도 괜찮아요. 모종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집어요 안 집어요?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집어요. 근데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내 동생이, 내 사촌이 응가를 했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뜻 나서실 수 있으세요? 그 강아지가 집안에다가 쌌든 바뀌든 간에 원하지 않는 장소에다가 쌌을 때 안 치우세요? 치우죠. 하나님, 그리고 더러운 게 묻으면 씻겨요 안 씻겨요? 씻기죠. 누가 씻겨요? 여러분이 씻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데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하세요. 하나만 더 있어. 또 봅시다. 이것은 공의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건데, 왜냐하면 내가 진 빚을 어쨌든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빚을 지신 게 있으십니까? 갚으셔야 됩니다. 설령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있을 때 이 다음에 생각이 나면 갚으십시오. 무조건 갚으십시오.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악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대가가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어야 갚는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얻었지만 구원 자체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씻음받고 나의 모든 죄악이 도말을 했을 때 나를 기억해, 그러니까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사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곧 메시아요.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고, 즉 구속함을 받고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입혀졌으며 나에게는 의롭다 하시느니라. 공의가, 칭의가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실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땡큐 하나님, 오늘도 제지어도 잊어주세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죄진 거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네가 죄 없다라는 것을 증명 좀 해봐. 이야기 좀 해보자. 변론 좀 해보자. 나로 하여금 생각 좀 나게 좀 해줄래? 그러면서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내봐라. 이 세상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야죠. 아무도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로부터 뇌물받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자, 오늘 성경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의 구절을 다시 봐요. 앞에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지리도 말을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본래 없었어. 그 이야기를 27절과 28절에서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전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이스라엘들의 모습.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27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아무도 공로가 없어. 아무에게도 공로가 없어. 27절 보세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조는 누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을 이야기하겠죠. 유대인들의 조상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아,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나는 자동으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조가 범죄하였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니까 제 두 아이가 남매가 있는데 두 아이는 자동으로 구원받았는데요. 예,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죠? 아, 이래봬도 목사인데. 이래봬도 목사인데 자녀들만큼은 자동으로 이렇게 덤으로라도 천국 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걔네들이 별짓을 다 하고 살아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도 죄인이니까. 아버지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여기 교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었던 직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 다스려주고 있는 왕. 이것을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를 놔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도 범죄했어. 걔네들도 나한테 배반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연결해줘봐야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으로는 아무도 아무 공로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선출됐죠. 레오 14세. 뭐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사석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로마의 교황의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새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 도매 꿈으로 천국 갑니까?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성소의 어른들은 누구예요? 레위지파처럼 성소를 관리하고 예배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진멸당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아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며요. 근데 왜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아까 주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이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제 마음대로 져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환난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거를 사건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야단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모든 쓸데없는 거 다 묻히면서 산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씻어줘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나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으나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찬송하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